VOA 뉴스입니다. 미국이 23일 교전 중인 수단에서 외교관 등 자국민을 철수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 특수작전군이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미 대사관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작전을 완료했다며 군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수단에 남아있는 미국인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의 협력의 사의도 표했습니다. 이날 철수 작전은 헬리콥터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고 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도 자국민과 외교관을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수단에서 외교관을 포함해 자국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쿠데타 군정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국 간 무력 충돌이 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400명이 숨지는 등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22일 연쇄 폭탄 테러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0명은 민간인, 3명은 군인입니다. 말리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번 유혈 사태를 테러 사건의 부활로 묘사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말리에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원인 지하디스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중부 몹티에 있는 세 발의 공항 지역을 공격해 차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폭발로 말리군 캠프가 있는 공항 주변 지역의 주택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말리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용감한 군의 전설적인 결정 덕분에 그들만의 재원으로 작전을 수행한 공격자들은 패배했고, 28명의 테러리스트들은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말리는 2012년 이후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조직과 이슬람 국가 등이 일으킨 폭력 사태를 수차례 겪어왔습니다. 미얀마 중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21일 오후 미얀마 네피도 지역을 강타해 현장에서 8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담당자는 지역 자선단체들이 128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구조 담당자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네피도 남부 외곽에 있는 마을 두 곳을 덮쳤고 이로 인해 주택 200채 이상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네이도가 40분 이상 이어지면서 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파손됐다며 복구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이 구조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이번처럼 사상자가 나오는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건국 75주년을 앞두고 22일 정부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도인 테라위브로 운집한 수십만 명의 시위대는 베냐민 나타냐후 총리 내각의 사법 개혁안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매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는 이스라엘의 건국 75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4월 25일은 1988년 이스라엘 건국을 기념하는 날로 해마다 국가적 단합을 강조하는 큰 행사를 거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국회의 다수결로 쉽게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등 사법부를 약화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네타냐후 정부가 지금의 이 길을 계속 갈순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80년 전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잠수함에 의해 침몰된 일본 수송선이 심해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양 고고학 기관 사일런트 월드 재단은 최근 필리핀 루솜섬 북서쪽 남중국해 심해에서 침몰 수송선 몬테비데오 마루호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5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6일부터 수송선의 위치 파악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 수송선은 1942년 필리핀 인근에서 미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됐습니다. 당시 수송선에는 140여 개국의 군인과 민간인 등 포로 천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중 호주인은 가장 많은 900여 명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잠수함은 이 수송선에 포로가 탑승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7일 열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7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So colleagues, here we are again. Almost a month ago to the day we met after th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거의 한 달 전 우리는 북한의 올해 두 번째 ICBM 발사 뒤 만났고 오늘은 북한의 14번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이루어진 세 번째 ICBM 발사로 인해 회의를 갖는다며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4월 12일 ICBM 발사를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서방권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지만 결국 유엔 안보리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최원기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유엔 안보리가 17일 열려서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는데요. 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이 지난 13일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한 발을 일본 근처에 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그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 유엔 안보리는 이를 금지하고 북한에 제재를 가했죠.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열려서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요. 안보리가 이제 17일 날 열렸으나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이제 그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지금 국제 질서는 일종의 그 신냉전 상태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지금 한편이 됐고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또 다른 편이 돼서 국제 질서가 거의 지금 두 조각, 두 동강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핵미사일, 이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도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그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또 이런 정세를 이용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정세가 영원 무궁화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은 북한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같은 정세도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잘못 대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재를 풀고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가 좀 나아지길 바라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것을 돌보지 않고 계속 그 핵, 미사일 이런 쪽에 그 돈과 그 가용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내부의 불만을 증대시킬 것이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늘 그렇지만 이날 중국도 반대를 했는데요. 이날 장춘 주 유엔 중국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항모와 B-52 폭격기 등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발사를 했다 이런 건데 이번에 나온 이 중국 대사의 이야기 이 북한 설득한 것이 어떻습니까? 좀 호소력이 있는 건가요?
중국의 주장에는 그리 설득력이 없다는 게 이제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이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계속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방어적 차원에서 미리 예고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 명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저희가 누누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계속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부하는 쪽은 북한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중국과 러시아도 합의를 해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계속 어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 행위를 두둔하고 있으니까 유엔 안보리의 권위까지 훼손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두 나라 즉 중국 러시아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이며 미리 발표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 앞서서 미국 등 10개국은 회의장 밖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나라가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지 주요한 것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최 기자가.
네, 17일 날 이제 뉴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국을 비롯한 그 10개 나라가 회의장에서 별도로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참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일본,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등이 참석을 했고요. 10개국이 그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그 불법 대량살상 무기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게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그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해킹 등을 통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가 이런 것을 완전히 이행된다.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이어서 사실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 같은 그 공동 성명에 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요. 그러자 그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상이 21일 날그 G7 성명에 반발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북한의 이 같은 그 최선희 외무상의 성명은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이날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국 대사는 어떤 언급을 했는지도 좀 전해 주시죠.
예, 유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황준국 대사는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했다가 이를 악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NPT 체제상 핵국가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 나라가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NPT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금지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이 5개 상임이사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황중국 대사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민에 대한 전제주의적 통제는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문제라면서 안보리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의 귀한 재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억압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보 핵무기와 이 인권을 분리해서 볼 사안이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폴 르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18일 미국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르케머라 사령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My first priority is to defend the homelands,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e Korean War is not ended. We're in armistice, and the Kim regime.
르케머라 사령관은 나의 최우선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 정권은 서울, 도쿄, 워싱턴 등지를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한 화성 18형 ICBM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최 기자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폴 러케무라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18일 그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의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화성 18형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로는 북한이 그 ICBM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이 그 서울, 도쿄, 워싱턴 그 이런 멀리 있는 그런 곳을 그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성 18형이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기가 좀 어려워졌고 또 이 같은 것에 대처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북한의 그 ICBM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억지력 북한이 이 같은 ICB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방해하는 데 사용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앞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정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해서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이 같은 핵무기 개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핵공격을 하고 그럴 경우에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종말을 맞게 된다. 정권이 끝난다. 이런 경고를 해놨기 때문에 북한이 뭐 개발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지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억제하겠다는 얘기도 혹시 나왔습니까?
예, 기존에 나왔던 확장 억제 공약의 성실한 이행, 또 미한 연합훈련의 강화를 거듭 강조했고요. 특히 사이버와 우주군의 협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러케무라 사령관은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한국 사이버사령부가 올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한반도에 작전을 수행하고 제3자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군이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서 미국 우주군과 우주사령부의 훈련, 또 전쟁 연습에 참여를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대북태세 강화를 위해서 미한 연합훈련에 실사격 훈련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훈련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령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케무라 사령관이 이제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실험은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그 물리적, 기술적인 준비는 다 끝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서 그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하고 이제 같은 거고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 지난해 봄에 이제 그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시작을 해서 여름께 5월, 6월 그 무렵에 다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저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해가 바뀌었습니다만 아직 7차 핵실험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관측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중국이 이것을 그 싫어한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을 해서 북한이 못하고 있다. 그런 하나의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역시 뒷감당할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할 그 자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는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출석을 했는데요. 이 사령관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뭐 북한과 관련해서 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면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진정한 능력을 분석하는 걸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면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북한이 기존 액체 연료 기종보다는 미사일을 더 빠르게 이동시키고 그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런 건 새삼스러운 뭐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또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고체용 그 로켓 엔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하고 또 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만 또 반대로 이 고체용 로켓 엔진, 이 고체용 미사일은 이 습도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계속해서 그 유지하고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군과 한국군은 17일부터 한국에서 대규모 연합항공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미한 그 연합공군훈련이죠. 영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KFT라고 하는데요. 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그 광주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공군과 미국공군이 그 연합훈련을 그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F-16, A-10, KC-135 급유기, F-35 전투기, F-18 전투기 이렇게 최첨단 여러 그 전투기가 참가했고요. 한국에서도 F-35A,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죠. 그리고 KF-16 전투기, 한국이 만든 그 자체 제작한 전투기 FA-50, 그리고 KC-330 공중급유기가 참가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은 그 북한이 지난해 뭐 미사일을 워낙 많이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미국이 한반도의 그 전략자산, 전투기 이런 것을 보내서 한국과 계속 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 이것을 하나의 그 말로만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약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 국무부는 18일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 좀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보고서 제목은 2023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입니다.
예.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지난해에도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영변 핵시설 안에서 냉각수 방류를 포함해 5메가와트급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계속됐다는 점, 또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 공장에서 채굴과 추출, 농축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도 지적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은 뭐 지난 2018년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곳에서 여러 활동들이 감지됐고 핵실험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풍계리 핵실험장 최남단 갱도 부근에서 굴착 작업이 시작돼 2018년 부분 철거된 것으로 여겨졌던 시험용 갱도가 재개방됐고 이 작업은 같은 해 5월쯤에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 외에도 추가로 비밀 핵시설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핵과학자죠. 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영어로 이제 ISIS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예. 연구소의 소장이 그 최근 그 VOA와의 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의 그 영변 핵시설은 뭐 유명한 그런 핵시설이고 상당히 많이 알려진 것인데 올브라이트 소장이 한 얘기는 영변 외에도 한두 개의 그 비밀 핵시설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영변은 이제 플루토늄을 만드는 그 시설이고 이거 외에도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아마 전체적으로 한 만 개 정도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그 특수 기계죠. 그런 것인데 만 개 정도의 그 원심 분리기가 있는데 영변에 아마 이 중에 한 4천 개 정도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이제 6,000개인데 6,000개가 아마 그 다른 별도의 그 한두 개 그 비밀 핵시설에 두고서 여기서 계속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밀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은 아마 강선에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고 별도의 장소에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행정부는 아마 그 정보기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북한의 비밀 핵시설 특히 다섯 개의 비밀 핵시설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배경,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배경을 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9일 날 그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 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또 전쟁 법을 중대 위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에 머무르거나 고집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우에 따라서 한국이 그 우크라이나를 그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살상용 무기 지원 이런 것은 안 하고 인도적 지원 예를 들어서 무슨 방독면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피난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국한한다 이런 입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 로이터 통신과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이 좀 바뀔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무기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역시 그것은 발언 시점 이런 것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4일 날 그 미국 방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탄약, 무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무기, 탄약 이런 것을 좋고 또 많이 생산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좀 여기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바라고 또 하나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그 핵무기 미사일 도발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핵 확장 억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좀 약속해주고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그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얘기란 것은 아마 그 우크라이나의 그 무기 지원, 탄약 지원 이런 것을 시사하고 그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핵 억제력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그 정치적 그 포석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정상회담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아주 드문 또 그런 발언이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미국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물론 이제 뭐 불만스럽겠죠. 반발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방금 최 기자가 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은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한국이 당장 뭐 군사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잠시 설명드리자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그 서방 국가들이 전투기, 또 탱크, 포탄 같은 이런 살상 무기를 대량 제공한 것과는 달리 지원은 비살상 물자에만 국한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지금까지 1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 유엔이 결의한 그 R2P 원칙이죠. 그러니까 보호 책임의 근거에서 대량 학살이 발생하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기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공은 결국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얼마나 그 반인도적인 범죄, 또 그 전쟁 범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러시아는 이런 맥락을 모두 무시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과장 왜곡해서 과격한 언사를 동원한 건 외교적인 횡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게 이건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국제평화를 뒤흔든 주체는 러시아고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고강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나라 역시 러시아이기 때문에 한국을 겁박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뭐 정치적 의도란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두둔을 하니까 이렇게 윤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도 했죠.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로이터 그 통신과의 그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가시적 성과를 추구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 그러니까 나토의 그 핵계획 그룹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미국이 어떤 그 핵 억제 방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그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언론 보도 또 전문가들을 얘기 이런 걸 들어보면 몇 가지가 좀 그 집약되는 이런 건데요. 첫째로는 미국의 기존 핵우산을 좀 강화한다 이런 것이 그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아마 공동 성명이 나오면은 이것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핵우산 의사결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이런 것도 아마 되지 않겠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가령 동해 쪽에, 미국의 그 핵잠수함 이런 것을 상시 배치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핵잠수함 허용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한국이 전에 그 언급했던 그 전술핵 재배치와 버금가는 수준의 어떤 그 군사적 대비 태세를 하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겠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역시 그것은 그 다음 주에 있을 미한 그 정상회담의 뚜껑을 열어봐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게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하겠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인데요. 자, 군사적인 뭐 기밀 관계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단계고 이래서 자세히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어떤 것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에선 평양 주석궁 등을 초토화할 수 있는 현무 5, 그러니까 현무 5 미사일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로 알려진 게 바로 이 현무 5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톤에서 9톤가량의 탄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 미사일이다. 이런 뭐 지적도 있는데요. 이 현무 5는 유사시 평양 주석궁을 비롯해서 김정은의 벙커를 단 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곧 시험 발사할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다 정밀하고 위력이 조금 더 크게 반격, 타격하는 삼축체계 능력을 한국이 개발해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답변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교란하고 파괴하고 또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킬체인 등 삼축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서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언제쯤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지시한 것은 정찰위성 1호기는 아마 그 제작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라고 그랬냐면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된 시일이 언제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북한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4월에 끝낸다, 5월에 끝낸다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것은 이달 안에 그것도 한 25일께 좀 그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달 25일이 북한의 그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해서 아마 발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좀 체제 결속을 좀 도모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아마 뭐 그 완성됐을지 모르지만 아직 로켓이 준비 안 됐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이 완성되려면은 아마 빨라도 몇 달 좀 하반기로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을지 지금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몇 달 좀 지켜봐야 군사위성이 언제 발사될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금 그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의 정찰위성 이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칠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이 때문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북한의 우주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저희 BOA의 논평 요청에 이런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고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주발사체를 비롯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영내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의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이라고 해도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관영매체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 위성은 다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관영 매체죠. 그 조선중앙 통신이 군사용 그 정찰위성 1호기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좀 자세히 좀 확대해 보면은 대체로 이제 육각형 모습입니다. 육각으로 돼 있고 상단에 그 태양전 지판 4개를 펼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과학자들이 이걸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과거에 북한이 2012년도 또 2016년도에도 그때 광명성 위성을 그 발사를 했는데 당시에 무게가 한 100kg, 200kg 그 정도였다면은 요번에 그 북한이 만든 거는 그거보다는 좀 큰 것 같다. 그러니까 무게가 한 300kg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그 북한이 이것이 그 정찰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늘어난 것은 아마 그 카메라 성능을 좀 크게 좋은 걸 넣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이즈도 커졌고 무게도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그 미국이나 한국이 또는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정찰용 위성에 어느 정도 그 필적할 만한 건지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정말로 정찰 위성을 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위성을 통해서 특별히 노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정찰 위성 제작 완성의 1차 목적은 정말로 뭐 다른 나라들처럼 정찰 위성을 쏴서 이제 올려서 고정밀도로 뭐 분석한다기보단 전술 및 전략 핵무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정찰 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 전술 전략 핵무기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려는 목적이란 것이죠. 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ICBM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체는 기체, 또 추진기관,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진입 기술 등을 확보한다면 위성발사체는 탄도미사일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두 부분에 인공위성이 장착된다면 발사체가 되고 만약에 살상용 탄두를 장착한다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은 뭐 이런 점에 좀 북한 주민들이, 북한 간부들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또 식량난, 주민들의 영양실조 문제도 심각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려고 하는가. 게다가 북한이 위성 기술 수준은 미국의 뭐 MIT 대학 아니면 뭐 구글사의 이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 정권의 체제 선전용일 뿐 북한 주민들에게는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 건데 왜 이런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은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건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뿐 아니라 미국, 한국, 서방세계, 유럽연합의 그 관리들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국가의 귀한 재원을 인민의 경제발전과 복지에 쓰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지구촌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까지 막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아시아 인권의원연맹이 있는데요. 아시아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인권을 우려하는 모임인데, 여기 한국 대표단이 지난 19일에 런던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낭독하면서 핵미사일, 사이버 범죄를 즉각 중단하시고 인터넷 사용, 세계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인터넷을 좀 북한 주민들에게 전면 허용하시라, 이런 목소리를 북한 대사관 앞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17일 열린 유엔 안보리 소식과 함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건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연임하지 않고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1886년에 백악관 블루룸에서 27살이나 어린 여성을 신부로 맞은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부인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여동생 수전이 그로버 클리블랜드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언젠가 그럴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아내가 될 여성이 다 자랄 때까지 아직 기다리는 중이란 거였다.
네, 1885년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48살이었고 한 번도 결혼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첫해 백악관 안주인 역할은 막내 여동생 로즈가 맡았는데요. 프랜시스 폴섬 클리블랜드 전기란 책을 쓴 작가 아네트 던랩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9남매 가운데 5째, 로즈는 9째로 막내였는데요. 로즈는 상당히 지적이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인기 작가였던 조지 엘리엇을 분석한 책을 쓰기도 했죠. 로즈 클리블랜드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있는데요. 로즈가 워싱턴 사교계 사람들을 낮춰본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즈 클리블랜드는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잘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오빠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거죠.
네, 로즈 클리블랜드는 오빠를 도와서 백악관 연회를 주관했지만 그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연회 중에 지루함을 달래려고 그리스어 동사 변화를 외우곤 했는데요. 다행히 로즈 클리블랜드의 백악관 안주인 역할은 딱 한 철로 끝났습니다.
1886년 봄,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마침내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혼 상대로 오래전에 사망한 친구의 부인이 지목됐는데 정작 백악관이 발표한 대통령의 신부는 친구의 부인이 아니라 그 딸인 프랜시스였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인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새 퍼스트 레이디가 될 프랜시스 폴섬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22살이었고요. 대통령보다 27살이나 어렸던 건데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프랜시스를 아기 때부터 알았다고 작가 아네트 던랩 씨는 말했습니다.
프랜시스는 1864년 뉴욕주 버팔로에서 에마 하먼과 오스카 폴섬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프랜시스의 부모는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넉넉한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프랜시스의 아버지 오스카 폴섬은 변호사였고요. 그로버 클리블랜드와 같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죠. 그런데 오스카 폴섬이 딸 프랜시스가 11살이 될 무렵에 마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의 어머니인 에마 폴섬이 남편 친구였던 그로버 클리블랜드에게 이 재정 문제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클리블랜드의 조선으로 이 프랜시스가 뉴욕주 웰스 대학에 들어갔죠. 프랜시스는 대학 생활을 아주 잘했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요. 아주 멋진 여성이 됐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이 무렵부터 친구의 딸을 여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 어머니의 허락을 맡아서 프랜시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뉴욕 주지사로 취임한 뒤에는 주지사 관저에 있는 온실에서 꽃을 꺾어서 프랜시스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뉴욕 주지사가 됐고요. 웰스 대학까지 가는 특별 기차가 있었는데요. 클리블랜드가 기차를 타고 와서 프랜시스를 방문하곤 했죠. 또 선거운동 다닐 때 프랜시스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프랜시스가 언제부터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결혼 상대로 생각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프랜시스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이미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1885년에 웰스 대학을 졸업한 프랜시스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권유로 어머니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요. 다음 해 여행에서 돌아온 뒤 백악관 블루룸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886년 6월 2일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결혼해서 백악관에 왔을 때 일단 프랜시스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검은 머리에 남보라색 눈동자,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프랜시스는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가 프랜시스의 사진을 상품 선전에 이용하곤 했습니다. 아직 초상권의 개념이 나오기 전이어서 어떤 사람의 사진이건 초상하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었죠. 이 대통령의 부인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용한 거죠.
젊고 아름다운 대통령 부인은 백악관에 신선한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일주일에 두 차례 연회를 열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백악관에서 연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시 작가 아네트 던랩입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가 남편을 정치적으로 도운 점이라면 인기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1888년 대통령 선거는 이 후보 사진과 함께 후보 부인의 사진이 나란히 홍보 자료에 나온 첫 선거였지 않나 싶은데요. 당시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를 소재로 선거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아내와 어머니이고 가정을 신성한 장소로 지켜야 한다는 아주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프랜시스도 그런 생각에 동의했고요. 정치적인 견해를 내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벤자민 해리슨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일반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표수에서 뒤져서 대통령 자리를 내줘야 했던 겁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부인 프랜시스는 백악관을 떠나며 백악관 가구와 집기를 잘 돌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4년 뒤에 반드시 백악관에 돌아오겠다는 거였다.
네, 실제로 4년 뒤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백악관에 돌아왔을 때 프랜시스는 이미 하나이의 어머니였는데요. 백악관에서 사는 동안에 둘째와 셋째를 낳았습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백악관에서 아이를 출산한 유일한 퍼스트 레이디인데요. 다시 프랜시스 클리블랜드 전기 작가 아네트 던랩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프랜시스는 큰딸 루스를 위해서 이 백악관에 유치원을 차리고 강녀 자녀들 가운데 루스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초대해서 함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치원은 아직 새로운 개념이었는데 말이죠. 프랜시스는 또 예술가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요. 특히 배우들과 가수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프랜시스가 연극과 오페라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은퇴한 배우들이 사는 양로원을 돕기 위해서 기금 모금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도 애썼습니다.
1897년에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날 때 프랜시스는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요. 백악관을 떠난 클리블랜드 부부는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정착했습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무척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1908년 6월에 사망했는데요. 당시 프랜시스의 나이가 44살이었죠. 다음에 1주년 추모식을 치른 뒤에 아이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딸 루스는 1904년 1월에 디프테리아로 사망했지만 딸 둘과 아들 둘이 남아있었죠. 1903년에 아들 하나를 더 낳았거든요. 그 뒤에 계속 뉴저지주에 살면서 모교인 웰스대학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그러다가 토마스 프레스턴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웰스대학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있게 프랜시스가 도와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사귀게 돼서 1913년에 결혼했습니다.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전쟁 준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편물공협회란 자선단체에 가입해서 일했고요. 나중에 회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기부하는 단체였습니다. 한때 프랜시스는 백내장에 걸려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해서 시력을 잃지 않았지만 이때 배웠던 점자 실력으로 미국 서남부의 원주민 인디언을 위해서 책을 점자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그렇게 큰 업적을 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조용히 봉사활동을 했다고 작가 아네트 던랩 씨는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는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모교 웰스대학 이사로 있으면서 좀 더 많은 여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뉴저지 여자대학의 설립을 돕기도 했고요.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도 애썼습니다. 미국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이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를 얘기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이라면 어린이와 대학생 나이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또 여성을 위한 교육을 강력히 지원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2대와 24대 퍼스트 레이디를 지낸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3대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부인 캐롤라인 해리슨 편을 보내드립니다.
VOA 뉴스입니다. 미국이 23일 교전 중인 수단에서 외교관 등 자국민을 철수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 특수작성군이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미 대사관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작전을 완료했다며 군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수단에 남아있는 미국인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의 협력에 사의도 표했습니다. 이날 철수 작전은 헬리콥터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고 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도 자국민과 외교관을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수단에서 외교관을 포함해 자국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쿠데타 군정과 군 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국 간 무력 충돌이 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400명이 숨지는 등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22일 연쇄폭탄 테러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0명은 민간인, 3명은 군인입니다. 말리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번 유혈 사태를 테러 사건의 부활로 묘사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말리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원인 지하디스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중부 몹티에 있는 세발의 공항 지역을 공격해 차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폭발로 말리군 캠프가 있는 공항 주변 지역의 주택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말리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용감한 군의 전설적인 결정 덕분에 그들만의 재원으로 작전을 수행한 공격자들은 패배했고 28명의 테러리스트들은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말리는 2012년 이후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조직과 이슬람 국가 등이 일으킨 폭력 사태를 수차례 겪어왔습니다. 미얀마 중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21일 오후 미얀마 네피도 지역을 강타해 현장에서 8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담당자는 지역 자선단체들이 128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구조 담당자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네피도 남부 외곽에 있는 마을 두 곳을 덮쳤고 이로 인해 주택 200채 이상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네이도가 40분 이상 이어지면서 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파손됐다며 복구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이 구조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이번처럼 사상자가 나오는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건국 75주년을 앞두고 21일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도인 테라비브로 운집한 수십만 명의 시위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내각의 사법개혁안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매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는 이스라엘의 건국 75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4월 25일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기념하는 날로 해마다 국가적 단합을 강조하는 큰 행사를 거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국회의 다수결로 쉽게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등 사법부를 약화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정부가 지금의 이 길을 계속 갈 순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80년 전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잠수함에 의해 침몰된 일본 수송선이 심해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양 고고학기관 사일런트 월드 재단은 최근 필리핀 루솜섬 북서쪽 남중국해 심해에서 침몰 수송선 몬테비데오 마루호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5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6일부터 수송선의 위치 파악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 수송선은 1942년 필리핀 인근에서 미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됐습니다. 당시 수송선에는 140여 개국의 군인과 민간인 등 포로 1,0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호주인은 가장 많은 90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존입니다. 4월 23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